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옛날 성경을 보니까 진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혼신을 다해서 힘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써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며,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시며 셈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능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경건에 혼신을 다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내생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힘 못 씁니다. 확신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막연하고 희미한 믿음 가진 사람들 보세요. 절대 힘 못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쓰겠습니까? 그저 남들 흘러가는 대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건 정말 맹신이야,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맹신하는 겁니까?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복음의 신비와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도를 성령께서 보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요, 약속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사겠다고 한 사람이 그 잔금 치르는 날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태까지 그 사겠다고 한 사람 다 마다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큰 손실이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반드시 그 집을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보증이다. 그것이 계약금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굳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약속의 보증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 계시로 펼쳐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힘쓸 수 없고 우리로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그 험난한 길을, 이 험악한 세상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십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전혀 힘들지 않도록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한데 어찌 의심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습니다 하고 구하는 자에게 또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명하다, 명령하다. 우리 좀 이것에 좀 우리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이에요? 명령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여 터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잠잠하고 이것을, 이 명령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치기 전에 이것을 명령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숱한 말씀들, 숱한 주제의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외마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이 말씀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회개하라는 이 명령에 그들이 응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미 기본적으로 토대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들도 그 말씀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똑같이 이 말씀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은 뭐 다른 말씀 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 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오순절 그날 사도 베드로가 준비도 하지 않은 그 설교 가운데에서 이 말씀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이단들은 이 회개하는 것을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하기 전에 시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딱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 한 320번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대부분 나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가 그러면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보여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전혀 회개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외마디 명령, 이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면 그때부터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 그러니까 참 우리 지각이 없는 인간들이 들을 때는 참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요. 요즘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어떤 감정을 중요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 모든 것을 신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회개하면 누가 복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미국의 그 통치의 법을 얼마나 잘 순종합니까? 그 법을 순종하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얼마나 순종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교통법규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경찰이 오면 몸이 경직이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회개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이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가 돼요. 그런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날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권세 받은 자들에게 순복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순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면, 그렇지 않을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 메대왕 다리오 왕까지 그 나이가 많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왕 곁에서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하고 그 늙어서 하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런 정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숙청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그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끌려와서 그 바벨론 왕 궁에서 살게 되는 그런 소년 시절에 얼마나 그가 힘이 없습니까? 나이 어리고 부모도 없이 자기를 지켜줄 국가도 잃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열흘 동안 허락해 주도록. 내가 열흘만 먹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 후에 한번 나를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빛이 없는 땅에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리오 왕을 섬기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시기하는 고관들이 있었죠. 그때는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고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시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죽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무려 이 한 절이 네 번이나 아무런 흠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고발할 근거도 고발할 이유도 없고 허물이 없더라. 얼마나 법을 잘 지켰으면 이렇게 이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여러분 이 정치인들 보세요. 누구든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자녀 문제, 무슨 탈세 문제, 무슨 전입신고 문제, 뭐 정말 무수한 문제들 다 걸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 금지 명령이라 했어요. 그 금령에 기억나시죠?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령에 왕의 도장을 꽝 찍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알았죠.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제 기도하면 그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법을 잘 섬겼는지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를 끌어내릴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다니엘.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 땅의 법을 잘 지켰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사자굴 들어가는 그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고작 30일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생명의 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외마디 명령들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그 다리오 왕의 그 금령을 지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여기나요? 우리가 그 기쁨을 그렇게 여기고 기뻐하나요? 그렇게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는다. 얼마나 법을 어기고 많이 사는가. 이 땅의 법은 아둥바둥 그렇게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의 법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관없이 단송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도록 내 마음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얼마나 그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옳다 하고서 사람들이 그것을 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왕에게 고해서 어쩔 수 없이 왕도 그를 사자굴에 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네 이렇게 됐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함도 없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자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왕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왕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는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흑암에 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에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금령인데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법 지키는 세상 법만 지켰다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죠.
로마에서 빌립보에서 그것이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감옥 갈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입으로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세상법 그 권세 하나님 주셨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하나님, 세상으로 억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믿음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빌립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법을 어겨서 들어간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장의 회개에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위대 뜰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로마 그 구금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능력 있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됨의 본분이요, 우리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감옥 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 그 위에 있는 줄 알고 사탄은 자꾸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너무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의 믿음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진력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금생과 또 내생의 복을 얻게 해주시고 또 흑암에 가득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이 땅에 나가서 그 명령을 선포하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을 경우리 여겼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절망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붙잡고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세상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곧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처럼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사오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몸도 건강도 가정도 지켜주셔서 능력 있게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